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한 문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를 잠깐 띄워주시면요. 누가복음 19장은 네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오늘 본 문화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에서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문화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삭개오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그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화 비유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갔으니까 당장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화 비유를 생각하면 우리는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비슷하고 또 상당히 또 흡사한 점이 많아서 우리는 두 개가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문화 비유는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취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배경부터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귀인이 왕위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다릅니다. 또 종에게 맡긴 돈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었다면 문화 비유는 한 문화를 준 거예요. 열 문화를 열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한 문화를 준 것입니다. 화폐 가치도 다릅니다. 달란트는 60문화입니다. 문화는 60분의 1이죠.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도 노동자의 100일치의 임금이므로 상당히 큰 돈입니다. 주인의 명령도 다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지만 달란트 비유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또 상급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상급을 주었다면 이 문화 비유는 소득에 따라서 차이 있게 보상하고요. 또 형벌도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분명히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두 비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문화 비유는 배경에서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는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아, 이 비유가 어떤 사건을 암시하는 것인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떤 귀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딱 듣자마자, 아,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헤롯이 남긴 그 마지막 유언장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 왕의 인증을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인준을 받아야 이제 왕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고 또 아켈라오의 그 가족들도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우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라는 이름을 주면서 나중에 선정을 베풀면 왕의 지위를 그렇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켈라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폭정으로 인해서 AD 6년에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아켈라오 사건을 어떤 귀인이라는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여기서 악한 왕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듣는 청중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아켈라오를 반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주인처럼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역사와 또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인간을 처음에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신가,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근데 16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이제 첫째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개의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에게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상급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세 번째 종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건으로 쌓아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해 보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1 다음 그 PPT를 띄워주시면요. 21절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명의 종들 중에서 3명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7명은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7명은 뭐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안전지향적인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2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주인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남겼으면 주인이 그것을 빼앗을 것이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손해를 보면 주인은 나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그냥 본전만 남기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시켰다라는 것은요, 아마도 위험 부담을 이 주인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번 장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라고 하는 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인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사람에 대한 결론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 주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우리를 종이라고 생각할 때 주인이 우리에게 이 종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주인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극적인 모습, 한 문화를 수건 속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게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는 드립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비적으로 빠지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유튜브로 하는데 뭐 수천 명이 거기다가 막 댓글을 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은혜는 받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인이 시킨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차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열 사람에게 한 열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문화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한 문화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그 한 문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총,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우리를 향한 기대, 뭐 여러 가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 그것은 아마도 시간과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는 시간과 기회 활용의 비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 비유에서 이 남긴 것에 대한 칭찬이 다릅니다. 달란트는 준 것이 다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좋지만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는 칭찬이 달라요. 똑같이 주었지만 그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 그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더 값지게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달란트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기회를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시간과 기회를 주인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로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NIV 성경을 보시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Redeem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회하다, 구속하다, 되찾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요,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는 시간을 뺏겼습니다. 여러분, 시간 뺏겼습니까?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이 뺏긴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세상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니까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주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여러분, 그 세상의 그 악한 권력과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게임에, 친구에, 시험에, 돈에게, 이성에게 우리의 시간을 포로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 보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우리가 잠에 취해 있는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간을 뺏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1973년에 나온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1930년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이 감옥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빠삐용이 금고털이범이었는데 이 포주살인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신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탈출을 계획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벼랑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진짜 하이라이트, 정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탈출을 실패한 이 빠삐용이 독방에 갇혀가지고 거의 굶다시피 며칠을 견디다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환각상태에 빠집니다. 거기서 신기루 어떤 이 꿈을 꾸게 되는데, 저 멀리 서 있는 이 재판관과 12명의 배심원이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 장면을 우리가 잠깐 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accuse you of a wasted life.
Guilty.
The penalty for that is death.
Guilty. Guilty. Guilty.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빠삐용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 그것이 유죄라는 것이죠. 이 뼈 있는 한마디가 아까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서 이 빠삐용의 시간과 또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인정하면서 유죄, 유죄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이 죄라고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 지옥편을 보면 지옥문 안에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단테가 묻습니다. 왜 저들은 지옥에도 못 들어가고 저렇게 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안내자인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삶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목표도 없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살아온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소극적이고 안전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한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종 아닌가, 그것이 바로 유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시간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 이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가, 이행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그 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고 우리가 그 시간을 주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매 시간 시간마다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의 그 시간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 그 종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지향적으로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인의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일에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에게 주신 한 문화입니다. 그 시간과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남길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남기는 인생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그 한 문화로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